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과 그 평화적인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갈 때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을 대동합니다. 군대 장관을 대동했다는 그런 의미는 그 아브라함을 그 우대하고 또 환대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세력이 거류민이었던 아브라함의 세력이 계속해서 창대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임마누엘의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려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거류민이었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땅에서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그렇게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내인 사라를 이방인에게 그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죠. 사실은 뭐 사촌 누이 동생이었기는 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렇게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또 계속해서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눈에 비쳤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삶의 모습은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본토와 친척 아비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열방의 또 열국의 아비로 세우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였고 또 특별히 오늘 아비멜렉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을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그가 통치하던 땅에서 세력이 계속해서 창대해지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와 나 자손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행하고 또 내가 당신을 후대한 것처럼 또 나와 나의 조상들에게도 저 자손들에게도 후대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맹세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기서 이 후대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헤세드란 말 좋아하시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 즉 실패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평화 관계를 맺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신뢰하고 또 영원토록 평화롭게 살자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맹세를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그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몰랐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런 아비멜렉에게 선을 행하고 후대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또 그들을 후대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에게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한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 그의 자손들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후대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넉넉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의 선한 마음과 신실한 행동,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입을 열어서 하는 전도, 이 복음 증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맨하탄에 나가서 여행객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그 예의상 그 들어주고 또 때로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뭐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또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마치 이 복음의 능력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더 이상 믿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자신들만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의 그 부흥은 멈췄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점 그 세력을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도 그냥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런 상황들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입을 열어서 하는 우리의 말로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매우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 1터 사역 또 3터 사역 그것의 핵심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가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 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그 죄악된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리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성숙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치된 말과 또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나와 함께 평화롭게 영원토록 함께 거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 오랫동안 거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순회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요일 날 임직자 훈련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영성에 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오세준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그런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스피리추얼 스테이러스를 체크업하는 그런 질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있은 후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나눔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스몰 그룹을 나누고 있는 나눔이 있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참 너무도 부끄럽고 또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제대로 그동안 잘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반성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과 선행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상사들이, 또 부하 직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바랄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그런 분들이 더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신실한 삶, 또 정직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의 재난과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키스탄에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선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또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